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아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므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므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므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므비보셋에게 어린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므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므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읽었더니 본문 가지고 은혜가 사람을 아름답게 만듭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본문을 조금 연결해서 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본문에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왕이 되어가지고 강력한 세력을 구축하고 그리고 주변의 많은 이방 세력을 다 제압하는, 그래서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정착한 이래로 처음으로 안전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 환경을 만든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보신 대로 여호수아서 사사기 하면서 쭉 사무엘상을 보면 늘 침략을 당하고 늘 약탈을 당하고 늘 어려움을 당했는데 다윗이 비로소 안전한 그런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언약, 땅을 차지하도록 하는 언약도 성취하시고 그리고 그 성취된 상황 속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읽었던 사무엘하 8장에서 다윗이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제압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8장에서도 6절 하반절을 보시면 사무엘하 8장 6절 하반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고 14절 8장 14절 하반절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승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결과가 뭐냐 하면 8장 15절이에요. 8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성경을 읽을 때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기뿐만 아니고 성경 읽을 때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가 나오거든 거기에다가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성경 전체에 한 200번, 230번 이상 나와요. 그런데 이 정의와 공의가요 성경에서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택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심으신 이유,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을 택하셔가지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목표가 뭐냐? 정의와 공의라고 할 수 있어요.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신약성경의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이나 중요한 말씀이다. 제가 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큰 나라 큰 민족으로 만드시는 이유가 뭐냐.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느냐. 그 자식과 권속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의와 공도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조금 전에 읽었던 사무엘하 8장 15절에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예요. 같은 단어를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번역한 거예요. 옛날 개역 한글에는 좀 이게 정의와 공의 이러면 조금 이거 혹시 또 빨갱이들이 쓰는 용어가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갖고 계신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많아가지고요. 정의와 공의 이런 단어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래서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좀 사용하죠. 이걸 좀 캐톨릭적인 뭐 이런 분위기도 있다 이래가지고요. 성경 번역하면서 그거를 제대로 안 썼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를 써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성경이 가르치는 정의와 공의가 대단히 중요해요. 번역의 통일성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에서 정의와 공의의 밑줄만 쳐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을 택하셔가지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민족으로 만드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내셔가지고 시내산 아래에서 1년 이상 머물게 하시면서 어떻게 살아라 가르치신 그 내용이 있어요. 율법을 가르치셨는데요. 율법의 기본적인 정신이 뭐냐? 그게 정의와 공의예요. 율법의 기본적인 정신은 거룩함으로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거룩하게 살아라. 근데 어떻게 거룩하게 사느냐? 그러면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출애굽기 레위기에 담겨 있고 그리고 광야 40년 여행 끝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총정리 복습 신명기는 그게 하나님의 명령 귀신 신자 써서 신명기 아니고 두 번째 주시는 명령 그래서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의 명령을 총정리 다시 복습하게 한 것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그 신명기를 읽으면 모든 율법의 핵심을 정리할 수 있는데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뭐냐? 그게 거룩함. 거룩함이 뭐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애굽이나 가나안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애굽이나 가나안의 특징이 뭡니까? 애굽이나 가나안의 특징은요.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잖아요.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힘과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싸움하는 능력. 그래서 무한 경쟁, 무한 약탈. 그것이 고대 애굽, 고대 가나안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게 음란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음란한 일. 자기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일은 뭐든지 하는 것이 그게 가나안의 삶이었어요. 애굽은요 고대 사회의 모든 세상을 지배하는 힘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서 건져내셨을까요? 애굽이 모델이 아닌 거예요. 애굽을 본받으면 안 돼요. 애굽처럼 살면 안 돼요. 애굽처럼 힘을 가지고 온 세상을 자기를 위하여 지배하는 그래서 자기 행복을 위하여 남을 착취하고 학대하는 그런 거 서슴지 않는 그런 애굽의 삶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을 모델로 삼지 마라. 애굽의 화려함이나 풍요로움 부러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애굽에서 건져내셔가지고 가나안에 심으시면서 가나안은요 애굽은 비가 내리지 않아도 농사 지을 수 있는 풍요로운 땅이고 가나안은 척박한 땅이고 그런데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만드세요. 비가 오는 게 진짜 중요해요. 비가 오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비를 내려주는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거예요. 천둥 번개 치는 신 바알과 아세라 그 비를 내리는 신을 달래기 위해서 온갖 음란한 짓을 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안 된다. 그건 절대로 안 된다. 바알과 아세라 절대로 안 되고 바알과 아세라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경건한 삶을 살게 하셨는데 그 경건한 삶이 뭐냐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무한약탈, 무한경쟁, 힘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연약한 사람을 돌아보라고. 연약한 사람을 돌아보라고. 연약한 사람은 도태되는 세상이었어요. 연약한 사람 도태되는 세상에서 연약한 사람 돌보는 인생을 살라고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경건은 고아와 과부, 고아와 과부라는 거는요, 스스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의지할 데가 없는, 스스로 자기 힘을, 자기 삶을 살아낼 수 없는 연약한, 그런 연약한 사람의 대명사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연약한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고, 두 번째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여기서 말하는 세속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세속이 애굽이랑 가나안 같은 거예요.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병들었다고, 교회가 병들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만 실제로 객관적으로 교회가 병든 부분 명확하지만 교회가 왜 병이 들었느냐? 교회가 병이 드는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성경에 가르치는 정의와 공의의 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가장 큰 세력이 교회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사회복지기관의 거의 70%, 80%는 기독교계 기관이거나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기관이라고 하는 통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돈을 가장 많이 쓰는 조직이 교회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기관이 그렇게 많은데요, 부정과 비리도 그만큼 많아요. 그런 사회복지기관 안에 부정과 비리가 또 그만큼 많은 거죠. 우리나라의 사립학교의 대부분은 기독교계예요. 물론 뭐 원불교 학교도 있고 뭐 있지만 그래도 기독교계 사립학교가 많은데요, 사립학교 부정과 비리 많은 사립학교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일을 하면서 이거 돈을 좋아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요, 얼마나 큰 유혹인지 모릅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돈의 능력,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어떤 경쟁의 논리 혹은 승자 독식의 논리 뭐 이런 거 있는데요, 아, 이거 이겨내기가 쉽지 않아요. 능력 있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이 더 많은 대가를 가져야 된다. 능력 있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이 더 많은 대가를 가져야 한다. 이 말에 대해서 아무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요, 능력 있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이 대가를 가졌을 때 자기가 받은 그 대가가 자기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게 정말 자기 능력으로 된 거라고 착각한다면 세상은 점점 지옥이 될 거예요. 능력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 몰라요. 그거요, 절반의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뭐 수고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열매를 거두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밥 모퉁이 거 다 베지 말고 떨어진 이삭 줍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재배한 곡식이지만 다 네 거 아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능력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이거 내 노력으로 이룬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연약한 사람을 돌아볼 줄 모른 채 살아간다면 세상이 지옥으로 변해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경쟁, 능력 이것보다 연약한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것이 더 큰 능력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자비, 그런 긍휼, 그런 배려, 그것을 은혜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은혜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게 다른 사람을 잘 돕고 섬기고 여러분 이게요 개인의 어떤 따뜻한 마음, 시혜, 자선 이거에 다 맡겨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네 마음이 감동이 될 때 다른 사람을 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그런 남을 돕고 섬기는 삶을요 일종의 시스템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는 없을 때나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도록 주님이 그렇게 시스템을 만드세요. 그래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 같은 게 다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11조 제도 이런 거 다 그런 거고요. 절기법 이런 게 다 그런 거예요. 제사법 이런 게 다 그런 거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 속건제 이런 거를 잘 읽으면 그게 그냥 짐승 잡아 드리는 제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모든 제사의 마지막은 화목제거든요. 화목제가 없이 끝나는 제사가 없어요. 모든 제사의 마지막은 그게 어떤 제사든지 다 화목제가 마무리인데 화목제는요 연약한 사람 불러다가 잔치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 불러다가 잔치하면서 함께 나누고 베풀고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그것이 모든 제사의 마지막 단계인 거예요. 짐승 잡아 드리는 제사인데도 짐승 잡아 드리는 것이 끝이 아니고 연약한 사람을 돕는 삶을 가르치시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성경의 제사법이고 성경의 율법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큰 은혜가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도 절기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절기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을 다 부르시는데 빈손으로 나올 수 없다. 헌금을 드려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헌금의 용도가 뭐냐 하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을 돕는 거라고요. 우리가 이스라엘과는 전혀 다른 기후, 전혀 다른 문화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유월절, 맥주절, 뭐 초실절 이런 거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처럼 무슨 수장절 이런 거 지키지 않지만 우리 교회가 맥주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무슨 절기 때마다 절기 헌금을 드려가지고 그거를 연약한 사람에게 나누는 이유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기본적인 논리인 거거든요. 우리가 축제를 하고 잔치를 벌여서 그 잔치의 열매를 가지고 연약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게 누구를 돕고 섬긴다는 것을 개인이 알아서 하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거를 시스템으로 만들어가지고 누구를 도와야 된다는 마음에 감동이 없는 사람도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질서를 따라 살면 자연스럽게 남을 돕고 섬기는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정의와 공의의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쟁과 약탈이 난무하던 시대에 자기 이익을 위하여 정신없이 싸우던 시대에 너희가 싸우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싸우더라도 전리품 가져오지 마. 이를테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 가나안 일곱 족속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는 싸우는데요 전리품을 얻을 수 없어요. 목숨 걸고 싸웠는데 아무것도 얻을 게 없으면 그 싸움을 뭐하러 해요? 하나님께서 전리품 없는 싸움, 진멸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가나안의 문화는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요 싸움의 목적이 전리품 얻는 거였거든요. 전리품 얻기 위하여 남의 것 빼앗기 위하여 싸움을 마다하지 않는 그 가나안 문화와 절대로 타협하지 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진멸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다 무너뜨리고 절대로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정신없이 따라갔어요. 왜냐하면 그게 큰 유혹이었거든요.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게 큰 유혹이었어요. 우리도 설교하고 아멘하고 듣고는 있지만 돈에 대한 유혹 버리기 쉽지 않아요.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에 대한 유혹 내려놓고 쉽지 않다고요. 더 성공해서 더 많은 것을 움켜쥐고 싶어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 욕심 내려놓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또 그런 삶을 부추기는 사람도 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거든요.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바알과 아세라 같이 그렇게 섬기도록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이 우리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예수를 잘 믿는데 도둑놈이에요. 아주. 예수를 잘 믿는데 자기 이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버글버글한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병이 들고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익을 위하여 전쟁을 마다하지 않던 시대에 싸움에서 전리품 걷는 거 안 돼. 싸우더라도 영토 확장은 안 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영토 확장이 안 돼요.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요, 요단 동편 땅이 있어요. 요단 동편에 모압, 암몬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본래 요단 동편은요, 르벤, 갓, 므낫의 반지파가 차지하던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다윗이 정복하지만 차지하지 않아요. 영토를 확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원래 그 요단 동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기업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요단 동편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윤택한 땅이에요. 그 고원지대거든요.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그래서 르벤, 갓, 므낫의 반지파가 우리 여기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땅을 우정 차지했어요. 처음에 모세가 이건 아니야. 니들 가야지. 건너가야지. 그런데 건너가지 않고 거기 금방 망해요. 르벤, 갓, 므낫의 반지파 요단 동편에 살던 사람들이 금방 망해요. 그런데 거기는 본래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신 기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8장 보면 거기를 다 정복하는데요, 영토를 확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원래 하나님 주신 기업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은요, 동서남북의 경계가 딱 정해져 있어요. 힘이 있고 전쟁을 잘해서 다 물리칠 수 있지만 영토를 더 넓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은 그 기업에 살면서 어떻게 정의와 공의를 행해서 세상 문화와 다른 거룩한 삶을 살 거냐 하는 게 그게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살면서 연약한 사람을 돌보고 경쟁하고 약탈하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는 그런 인생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사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더 많은 것을 움켜쥐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힘과 능력이 있으면 아,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그러시는구나.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정의와 공의의 핵심은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거구나. 그리고 그 연약한 사람을 돌본다는 것은 그저 내 마음에 우러나올 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일종의 제도가 되고 시스템이 돼가지고 그것이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되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고 더 많은 것을 나누고 베풀기 위하여 사는 사람이고 교회는 교회 밖을 위하여 존재하는 기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때문에 덕 보고 우리 교회 때문에 유익을 얻고 우리 교회 때문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 그게 이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거죠. 성경이 정의와 공의를 가르쳐요. 이게 성경의 아주 핵심이에요. 다윗이 어제 우리가 사무엘 8장 읽었을 때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소개한 뒤에 오늘 므비보셋을 돌봐준 이야기예요. 므비보셋은요,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어요. 요즘은 장애인이 하여튼 우리 사회도 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게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0년 전에는요, 장애인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 므비보셋이 다리를 절었다 다리를 절었다 세 번 이야기하거든요. 13절 제일 마지막에 보시겠어요? 13절 제일 마지막에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두 발을 다 절었다는 것은 므비보셋은 어쩌면 이게 보행이 불가능했을 수도 있어요. 왜 이야기하면서 끝에 므비보셋은 두 발을 다 절더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느냐 하면 므비보셋은 정말 비참한 삶을 사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는요, 장애가 있으면 내버려지기도 했어요. 옛날에는 장애인은 내버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므비보셋이 그런 비참한 처지에서 다윗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거든요. 왜 오늘 본문이 어제 다윗의 그 강력한 세력을 이야기하고 오늘 므비보셋 돌봐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강력한 힘의 열매는 항상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했던 일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기브온 산당에 가가지고 1,000번제 드린 거예요. 기본 산당에 1,000번째 드렸는데요. 아마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면서 아주 감동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밤 꿈에 솔로몬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열왕기상 3장 9절에 누가 주님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세요. 그래서 재판 잘해서 선악을 제대로 분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그 말씀이 주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의 지혜도 주시고 그 외에 여러 가지가 다 주셨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유명한 이야기죠. 두 창기가 왔어요. 창녀 둘이 한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게 누구 아들인지 찾아달라는 거죠. 사실 창녀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그 시대가 얼마나 낭만적이고 따뜻한 시대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이스라엘에는요 공식적으로 창녀가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신명기법을 읽으면 창녀는요 다 돌로 쳐서 죽여요. 공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존재하지만 어느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자기 권리 주장할 수 없는, 내가 어디 가서 내가 창녀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가장 비참한 존재가 두 창녀인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그런 창녀의 한을 솔로몬이 풀어줬어요. 어떻게 풀어줬나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래서 모성애를 이용해서 여하튼 엄마를 찾아줬는데요. 그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뭔 줄 아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뭔 줄 아느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는 것은 그렇게 자기 권리 주장할 수 없는 창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의 원통함이라도 풀어주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다 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그 덕은 가장 연약한 사람,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 누려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자기가 누리려고 그래요. 자기가. 자기가 얼마나 더 큰 복을 누리느냐 이걸 가지고 경쟁하려고 그래요. 교회가 병들고 교회가 타락하는 겁니다. 교회가 병들고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든, 하나님이 주신 우리 주신 능력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뭐든지, 사실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은혜의 덕은 누가 보느냐?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연약한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우리를 통해 흘러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후손을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이유가 뭐냐?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거예요. 어느 천하만민이냐? 연약한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죠. 연약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우리 때문에 연약한 사람이 복받는 역사가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이 결정적으로 와, 이 사람은 왕이 될 자격이 있다, 왕이 될 자격이 있다, 이거를 확증한 사건이 부솔신의 사건입니다. 지난번에 며칠 우리 몇 달 전에 사무엘 상 묵상할 때 다윗이 시글락에 살고 있는데, 블레셋이 기대어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과의 싸움에 불려갔다가 얕은 구사일생으로 돌아와요. 시글락이 아말렉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전부 불타고 모든 가족들 재산 다 빼앗겼어요. 600명의 군대가 잡으러 갔습니다. 추격했어. 200명이 낙오했어요. 200명이 지쳐서 이 200명을 달고 가면 추격하는데 속도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00명 니들은 너무 오래 못 따라가니까 부솔신에 물가에 발 달구고 있어. 뭐 내버려 두고 400명 데리고 쫓아가요. 여러분, 200명을 내버려 두고 400명만 데리고 간 이유가 뭡니까? 이게 빨리 따라가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들판에 쓰러진 누군지도 모르는 인사불성 혼수 상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을 돌보면 속도가 빨라질까요? 늦어질까요? 여러분, 이게요. 그런데 그 들판에 누군지도 모르는 쓰러진 사람을 돌봐준 거예요.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네가 누구냐 물었더니 아말렉에서 버림받은 애굽 사람. 여러분, 유다 남방 네게브 사막을 가면요 지금도 허허벌판이에요. 지금도 허허벌판. 끝없는 벌판이에요. 거기서 누구를 추격한다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돌봐준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아말렉이 도망간 방향 찾아내면서 아말렉 물리치고 다 되찾아왔어요. 400명이 저 물가에 발 담그고 놀았던 놈들 내쫓자. 우리는 안 피곤했냐? 우리도 피곤하고 우리도 힘든데 우리는 따라갔는데 저놈들은 여기 놀았다. 내쫓자. 그거요, 성경이요. 불량배들. 나쁜 놈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전쟁에 나간 사람이나 나가지 않은 사람이 일반이다. 목숨 걸고 싸운 전리품을 똑같이 나누어요. 그리고 그 전리품을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면서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선물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 시글락이 불타는 사건, 그 부솔신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 입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는 겁니다. 은혜가 뭔지,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은혜를 베풀 줄 모르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고 아무리 많은 복을 누리고 아무리 화려하게 산다 손치더라도 그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돌볼 줄 아는 능력이 없으면, 연약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면, 그래서 손을 펴서 연약한 사람을 도와줄 줄 모르고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줄 줄 모르는 그런 아주 이기적인 인생이라면 그런 사람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예배당을 열심히 댕겼다 손치더라도 죽어서 천당 갈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주시는 은혜와 복을 오해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요, 복을 자기가 누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주시는 복은 사명이에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복은 사명입니다. 복은 어떤 것이든 사명입니다. 복은 어떤 것이든 그게 사명이에요. 남을 돌보고 남을 섬기고 주님의 뜻을 받들라고 맡겨주신 사명인 거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편안하게, 얼마나 행복하게, 얼마나 풍성하게 살고 있는지를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는 세상이 그렇게 하는 거죠. 세상은 자기가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자랑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랑거리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의 자랑거리는 물론 우리가 자랑할 일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삶을 바라보실 때, 주님이 우리 삶을 바라보실 때,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복을 누렸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는 얼마나 많은 복을 흘려보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소성함을 얻었는지 질문하실 거예요. 누리고 움켜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많이 흘려보내었느냐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강력한 다윗 이야기하고 오늘 므비보셋을 보살펴준 다윗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한 적이 있었거든요. 사무엘상 20장을 보면 사무엘상 20장에 20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20장 4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근데 이 언약의 맹세의 내용이 뭐냐면 그 앞에 있어요. 누가 권력을 쥐든지 혹은 누가 왕이 되든지 후손들을 잘 돌봐주자. 우리 자녀들을 잘 돌봐주자. 재밌는 거는요, 이 약속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다윗이 도망가다가 요나단하고만 만나가지고 둘만 했던 약속이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약속이에요. 다윗이 오늘 본문에 그 약속 기억하고 그 언약을 기억하고 요나단 죽고 난 뒤에 요나단의 남은 후손이 있는지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신하였던 시바 찾아와가지고 혹시 남은 아들이 있느냐, 므비보셋 있다고, 어디에 있느냐, 요단강 건너 응? 그 마귀의 집에 숨어 있다고 데리고 와라. 그래서 므비보셋을 섬기도록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재미있는 것이요, 사울의 온 집에 속한 것을 다 줘요. 구절 한번 보시겠어요?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울의 재산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이거 엄청 많았어요. 엄청 많았어요. 왜냐하면 왕 40년 틀군 통치한 왕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거를요 전부 무비보셋을 줬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는요 경제적인 능력이 정치적인 기반이 될 수 있어요. 돈이 많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다윗이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울은요 다윗이 조금이라도 세력을 불릴까 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사울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다윗을 잡아주려고 그래. 다윗은요 사울의 후손, 사울의 남은 자손인데 그 집안의 후손인데요 사울의 재산을 다 줬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 9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9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자,
하노라.
9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리라. 이 말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이것이 정의와 공의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큰 힘을 가졌는데 그 힘을 가지고 뭐 하냐. 무비보셋처럼 비참하게 살고 있는. 무비보셋이 돌아다니면서 내가 사울의 손자다 자랑하면서 살았을까요? 전주에 왜 있잖아요. 뭐 조선 왕조의 마지막 뭐 이런 무비보셋이 내가 사울의 후손이다. 내가 요나단의 아들이다. 떠들면서 살았을까요? 숨어 살았을까요? 여러분 이게 무비보셋은요. 자랑스러운 인생이 아니었어요. 두 발을 절었을 뿐만 아니라 숨어 사는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하나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숨어 살던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자리로 빛 가운데로 자기 신분을 감추며 살았던 무비보셋을 왕자처럼 다윗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는 여러분 이게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이 고대 사회에 얼마나 큰 특권이었는지 몰라요. 그런 특권을 누리는 인생으로 바꾸어줬는데 왜냐하면 다윗이 은혜 베푸는 인생이요. 은혜가 뭔지 알아요. 은혜 베푸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누리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은혜 베푸는 삶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우리 때문에 덕을 보고 누군가는 우리 때문에 힘을 얻고 누군가는 우리 때문에 삶이 새롭게 되는 그런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10여 년 전에 어느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사역 보고하시면서 당신이 사역하고 있는 곳에서는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간다고 학교를 현지 학교를 가더라도 배우는 게 없다고 그런 나라 많거든요. 여러분 이게 학교가 있어도요 가서도 배울 게 없는 학교 선생님들이 알바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나라들 꽤 많아요. 한 달에 5만 원만 있으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리고 그런 학교에 가면 영어도 배울 수 있고 그러면 뭔가 취직도 하고 이런 학교들이 있거든요. 10여 년 전에 어느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교회 모 권사님이 혼자 사시는 권사님이었어요. 그때요 1000만 원을 가지고 오셨어요. 10여 년 전에. 그분이 뭐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분도 아니고 자식들이 주는 용돈이라 다 모아가지고 저한테 1000만 원 이걸로 장학금 줬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요 10여 년 전에 장학금 줬어요. 근데 그때 조그만한 아이들이요 10년이 지나고 지금 자라가지고요 한 명은 신학생이 되고 한 명은 공과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되었는데요 자기들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우리는 예를 들면 우리는 천만 원이 크지요. 천만 원이. 그렇지만 사실 그거 충분히 뭐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근데 제가 그 권사님은 좀 그게 전 재산이긴 했어요. 그때 그 권사님 전 재산. 그런데 저는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고마운 것이 그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다 감추어둔 그 재산. 그 자식들도 몰라요. 자식들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저한테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아무한테도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고 그 집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뭔가 이렇게 은혜를 베푼다는 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 공동체를 바꾸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은혜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만 좋아할 게 아니고 우리가 은혜를 흘려보내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교회가 이렇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연습을 계속해가지고 세상에 우리 덕 보고 회복되고 우리 신세지고 삶을 좀 이렇게 멋지게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하는 그것이 사명인 거죠. 다윗의 힘, 다윗의 능력, 다윗의 세력은 므비보셋을 돌보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어떤 힘, 어떤 능력, 어떤 자랑거리여도 그 열매는요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이 누리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때문에 은혜와 복을 누리는 영혼이 더 많아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